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말씀이고요. 4장 39절로 우리 42절까지 말씀 보지요.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42절 한 절 합독합니다.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네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같이 읽지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에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를 예배하는 오늘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 전해질지라도 주님의 은혜만큼은 온전함이 또한 부족함 없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요나서 마치고도 여전히 아쉬움이 조금 남았었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변화를 제대로 이끌어낸 자에 대해서 나누지 못하고 부정적인 그런 케이스들에 대해서만 다룬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 보시면은요, 성경 우선 1위 기록합니다. 우리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죠. 39절입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오늘 본문이요, 결과적인 상황을 그리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떤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됐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 그리 말하고 있지요. 그 한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한 마을 사람들, 그들의 간증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42절에 그들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42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이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이분이야말로 정말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요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이 뭐 그녀의 역할이나 그녀의 했던 일들을 무시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들의 말의 진심은 물론 그녀가 자신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는 하였지만 자신들에게 생긴 믿음은 당신 사람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주님 영접하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확인하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신약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구약 요나의 이야기와는 시공간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요나가 보여준 부족했던, 끝끝내 부족했던 그러한 모습과 비교되어지는 한 개인의 변화가 공동체 변화로에 온전하게 확장되어짐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예시의 말씀이라 그리 생각하여서 이 본문이 기억났던 듯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개인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아 누릴 기쁨과 감사가요 개인적 차원에서만 멈추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더 넓은 코스로, 더 넓은 공동체로 이어지기를 우리 주님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요, 한 사람의 의미는 절대 작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왜 주님은 믿음으로 제대로 된 한 사람 찾으면 그 사람 말고 전체의 성읍을 용서하신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온전한 한 사람의 영적인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전체의 영적 변화와 회개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믿음이 공동체 혹은 전체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꿈꾸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래서 그 믿음의 한 사람을 찾지 못하면 그 찾지 못하심을 크게 안타까워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미가서 7장 2절 초반에 보시면 하나님 그래서 이리 한탄하기도 하십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주님 이리 한탄하신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를 향한 주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그리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에 한 사람이 없는 니느웨예요. 요나 한 사람이 가서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한 사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 바라셨을 것입니다. 허나 아쉽게도 요나는 이를 완전히 잘 또 제대로 감당했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예만 다루는 것이 좀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온전한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낸 긍정적 변화의 사례도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통하여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내가 속하여져 있는 가족과 교회와 또한 공동체의 변화를 마땅히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야기는요, 부족해도 공동체의 영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만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 아니 여러분 때로는 평범한 것보다 못한 이들도 영적 변화를 공동체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자기 동네에 구원과 회개의 그 각성을 일으킨 여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2절 요한복음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동네를 성경은 분명히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은 곧 사마리아인들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요, 당시 이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극한의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버린 민족으로서 아주 오랫동안 철저하게 무시당해 왔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성경은 오늘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 했다라고 하는 주님의 계획을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예수님의 여정을 밝히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은요,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유대 갈릴리의 여정은 사마리아 통과 루트가 제일 빨랐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약 사흘 길, 사흘의 여정이라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 갈 일이 있으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갔더랬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사마리아인들의 혈통 또 신앙의 순수성들을 아주 철저하게 배격하고 또 무시했던 일부 바리새인들은 아주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사마리아인들과의 접촉 자체를 아예 금기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요,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돌아서 더 먼 길로 그렇게 갈릴리로 다녔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사흘 길이면 됐던 그 여정이 엿새의 여정이 되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기를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무시당하던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고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한복음 4장 9절의 내용을 보면 본문 앞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암시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에게는 이외에도 또 다른 약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성경은 본문에서 동네의 영적인 이 각성을 이끌어낸 이가요, 여성이었다,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는 당시 바리새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할 때에 여성을 남성보다도 훨씬 더 격하게 무시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애당초 태어났을 때부터 부정한 여인이라 그렇게 일컬음 당시에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을 달라 요청하시는데 여인이 그토록 쌀쌀맞게 좀 대했던 이유에는 이러한 배경이 또한 자리하고 있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태생적 차원의 그러한 어려움이었는데 이 여인에게는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개인적 차원의 큰 약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8절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린 그녀가 어떠한 약점을 갖고 있었는지 잘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인생사였으리라 보여집니다. 배척당한 민족, 무시받던 여성, 평온치 못한 개인사, 가정사, 민족적 태생의 고난, 개인적 차원의 약점을 보고 있자면 우린 이 여인의 삶이 정말로 많이 기구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 갖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배경을 본다면은요, 그녀는 도무지 공동체에 이러한 큰 영적인 각성과 변화를 가져올 만한 사람은 아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 처음부터 결과부터 그리 살펴본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그녀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모두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공동체 전체의 변화의 시작.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부족하며 무시당했던 여인으로부터 그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공동체의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이는 특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속한 곳에 변화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절대로 세상적으로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만 봐도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애초에 그런 특별한 사람, 세상적으로 특별한 사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가난한 어부들 부르셨고요, 민족의 배신자로 불린 세리 같은 사람들 부르셨고요, 창기와 같은 여인들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이들을 기꺼이 제자로 가까이 부르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답답할 정도로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간혹 보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부족한 이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영적인 변화가 크게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특별하지 않고요, 오히려 부족함이 도드라져 보이는 인생들, 주님은 굳이 그런 미련하고 약한 존재들을 택하십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시면은요, 그것이 곧 주님의 방식이라 바울도 그리 확인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왜 이 방식을 택하셨냐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 보시면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무도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잘난 세상의 그 사람들을 만약에 변화로 이끌어내려고 하셨다면 아마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부르셨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들,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많은 이들, 사실 이들은 자기 자랑의 인생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자기 자랑의 주의 영광 가리울 뿐입니다. 도리어 부족하고 연약해야 주의 능력 덧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여지들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요, 그 영혼이 갖고 있는 영적인 기준이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하다고 해서 공동체의 영적인 각성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눌 두 번째 이야기는요, 구원 받은 자가 공동체의 변화도 온전하게 이끌어냅니다. 오늘 본문 간략하게나마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로 가시던 예수님이요, 그 수가성 동네 우물가에서 주인공인 여인을 처음 만나시죠. 주님,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당시에 나그네가 물을 달라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냥 줄 수도 있었던 상황. 그런데 여인은요, 주님의 그러한 요청에 핀잔만 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 여인에게 당신이 내가 마냥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그리 요청했을 텐데 라고 그렇게 대답을 주십니다. 사실 주님의 뜻은 예수님을 만나 얻게 되어질 구원과 영생의 그 기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여인은 그 의미 깨닫지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더 큰 핀잔만 줄 뿐입니다. 아니, 당신 물동이도 없고 우물물은 깊은데 어디서 물 기르시겠습니까? 라고 더 핀잔만 줄 뿐입니다. 앞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은요, 여인의 성질도 보통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물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인 주지 않았습니다. 보면 성질 만만치 않은 이들도 결국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큰 증거가 여러분 눈앞에 있는 저입니다. 네. 성질이 만만치 않아도 주님이 쓰고자 하시면 쓰실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그녀의 핀잔에 주님은 결국에 생수가요, 물질적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임을 조금씩 알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에 그래서 주님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러한 영생하는 물이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지요.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나서 여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제야 주님, 저도 그 물을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지까지도요,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하신 생수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제대로 깨닫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때 주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그녀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만지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주님 말씀하시는 이 부분부터입니다. 여러분, 그녀 인생의 가장 큰 약점이었고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주님이 언급하시는데 여기에서부터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당신 선지자인가 봅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고 이제 추측해 보기 시작합니다. 자, 여전히 온전한 영적인 이해와 믿음의 그 관계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원과 영생과 믿음의 입구로 점점 접근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서부터요, 이 여인, 그간 자신이 속으로만 간직해왔던, 고민해왔던 영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삶이 매우 퍽퍽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했던 그 갈급함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처음 만난 그 선지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오늘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러분 여인이 이렇게 말하자 주님이 무엇이라 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차마 세상에 내놓을 수 없었던 깊은 영적인 고민과 목마름 아픔들 마치 시편 42편에 나오는 목마른 사슴처럼 그렇게 주님을 찾고 찾았지만 차마 드러낼 수 없었던 그러한 갈급함 그런데 단 하나 기다리는 것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영생으로 이끌어 가실 메시아 그리스도만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생각지도 못했던 삶의 장소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유일한 소망이었던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구원이 이 여인에게 임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를 만난 그녀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28절 29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네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 선지자인 줄 알았던 사람이 보니 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이구나 그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지금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자기 삶으로 증거하고 있으면 우리가 중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만나게 이전의 삶에 대하여서 알고 계실 뿐 아니라 내가 평생토록 갖고 왔었던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영적인 문제들 소망들을 일순간에 단번에 해결해 주신 그분을 만났을 때에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과 영생의 확신이 오늘 그녀 가운데 임했음을 우리가 중히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기꺼이 소개합니다. 의심 없이 소개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누가 시켜서 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요나처럼 주님이 동네에 니느웨로 들어가서 등 떠밀듯이 가서 나 좀 알려달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이요 지금의 내가 오늘 구원의 주님을 만나 구원받고 영생 얻은 확신이 생기자 당연히 일어난 변화가 이 변화인 것을 우리가 중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나도 변하고 공동체도 변할 수 있습니다. 내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요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변화합니까? 다른 이의 영적인 변화,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십니까? 나부터 변해야 합니다. 변하려면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의 영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는요 구원의 체험과 감격이 분명한 이들만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누구라도요 공동체의 변화를 영적인 각성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를 통하여 구원받아 오늘 내 삶의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이들만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구원의 확신이 이끌어낸 일련의 상황을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처음 살펴봤던 39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요 그녀를 통하여서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요한복음 4장 40절에서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40절 말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동네에 찾아온 예수님을요 어떻게 해서든지 며칠이나 더 머물게 하려고 그렇게 애씁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을 더 머물게 하려고 애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41절에 나타납니다. 주의 말씀 더 들으려고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 더 듣기 위하여서 주님을 사마리아 자기 동네 가운데 더 붙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주님을 확실하게 만난 이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말씀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께 더 며칠 가까이 있자고 주님을 강권하여 붙들었던 이들이 그들이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구원의 확신이 공동체의 말씀의 은혜들을 더 불러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41절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그 확신이 오늘 내 삶에 확증되어진 그러한 인생, 그를 통하여서 그가 속한 공동체도 말씀의 흥황이 있고 복음과 구원의 초대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중에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28절에서요,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바로 동네로 달려들어갔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볼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내 삶에 예수로 가슴 벅찼던 적은 언제였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감격함, 가슴 벅창,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는 일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갈 물동이 버려두고 기꺼이 동네로 뛰어들어가 그리스도 오셨다 그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를 바라보면서 사뭇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처럼 요나 스스로 기꺼이 뛰어들지 못하고 주님 억지로 니느웨로 가운데 밀어넣으시니 겨우 가서 주님 하라는 것 온전히 하지도 못하고 자기 것 다 했다고 손 털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모습에 오늘의 내 모습이 겹쳐 보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요나 보면 불편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 세상 바닥의 바닥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허나 그녀를 통해서 생명의 주님은요 완벽하게 수가성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공동체는 구원, 기쁨, 감격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녀에게 단 하나 구원의 확신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동네 전체가 변하고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내 믿음은 주님이 등 떠밀지 않으셔도 기꺼이 내 물동이를 그렇게 다 버려두고서라도 가족으로, 동네로, 공동체로 뛰어들어가 주님 전할 수 있을 만한 확신이 있는 믿음입니까? 내 안에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까?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 만난 것이 여인에게 우연이었을까요? 행운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앞선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주님은 당신이 반드시 내가 꼭 사마리아 통과해서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 had to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마리아 통과해서 가는 것, 여러분 분명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쓸데없는 빌미를 줄 수 있는 일도 됐을 텐데요. 그래서 굳이 무리하지 않으셨어도 됐을 텐데 주님은 굳이 사마리아 땅 지나고 수가성 들리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날 구원받아야 할 이 여인과 그 여인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될 수가성의 많은 이들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수가성에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한 사람 찾으시리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만 찾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을 구원코자 하시려는 하나님의 바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을 만한 한 사람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할 때에 구원의 확신을 오늘 내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고 그 사명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연약한 우리이지만 예수와 그의 복음을 통한 구원의 확신만큼은 분명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해 오늘 내 자리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과 구원의 길을 전하며 예수의 이름을 나눈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곧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